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산은 주님의 변화를 다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이 또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지 밝히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알아보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건물이 있기에 우리는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참된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옛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다루면서 새 복음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고 그 왕으로 오신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란 말씀과 또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주님은 당신의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심을 볼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말할 때마다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아니 죽기 전에 라는 말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어쩌면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에서 그 나라 왕을 주라고 고백했을 때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그가 왕이 되셨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주와 그리스도를 높이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변화산상의 사건에서 주님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아 주님의 나라를 세울 엘리야와 같은 그 선자를 통하여 주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세 제자 중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셋을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 앞에서 하나님은 이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제안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광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본문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하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이전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다가 이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살 사건의 이 놀라운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이전에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주의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하였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둘째로 베드로는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셋째로 주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사건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왜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 이 밤은 놀라운 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밤의 어둠을 몰아낸 것과 같이 여명을 가져오는 그런 밤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산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산에서 이루어진 일은 제자들을 충격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높은 산에 일어난 일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그 변형의 모습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였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산 아래에서 제자들과 만난 예수님은 그 얼굴빛을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즉 지금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빛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성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지 않고 도리어 그 얼굴의 빛을 드러나고 있었고 주님이 제자들과 산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얼굴빛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로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왕권을 가진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의 무한한 강처의 빛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거룩한 조상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 이하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야훼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야훼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광채가 났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광채가 정말로 엄청났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광채를 가려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모세 자신에게 임한 그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얼굴 빛과 옷의 광채가 제자들을 압도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의 영광이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해다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해라고 한다면 그 주님도 해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해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도 해이십니다. 그러므로 해의 광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 비추었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광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광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처럼 빛나게 되어졌습니다.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그가 정말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눈 속에 정말로 왕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당신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바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해는 어디 있는가? 아무리 주님이 오셔서 행하는 일을 볼 때에도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께서 자신을 비추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드러내셨지만 눈에 직접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서 세 증인을 통하여 이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으로서의 해이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공의로우신 해로서 그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이시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이란 이 의미, 이 높은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어떤 높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니면 교만해지려고 할 때 그를 높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장소로 사용하게 될 때는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장소로 사용할 때는 이 단어가 끊임없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높은 산이란 표현의 단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제악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 바로 이 높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0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즉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의 나라가 오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를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높은 산이라는 표현이 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한다면 높은 산은 언제나 하나님이 임하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금 주님이 가셨던 그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인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아마 갈릴리 북쪽에 어떤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높은 산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 주변에 또 다른 높은 산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에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이 높은 산인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산에 데리고 가셨고 그 산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담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담화의 내용, 이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무엇인지 전혀 기록이 안 됩니다. 아마 마태에게서는 이 기록의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기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마태가 말하고 싶다는 바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대화의 내용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이 사건을 두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보인 것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모세는 메시아의 시대를 도래를 예고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너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옛 언약의 백성에 대하여 나만 남았다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아 주의 나라를 세워갈 사역을 엘리야를 통하여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때때로 그리스도의 선구자다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즉 메시아 그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다. 이러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앞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있는 이 산위의 장소가 주님이 여섯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근능으로 임하는 그곳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그 자기 동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동료들 위해서는 집을 짓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베드로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초막을 짓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실만한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마 그들이 귀한 분들이 오게 되어지면 초막을 짓고서 대접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집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의 나라가 근능 가운데 임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시험하던 마귀가 이끌었던 그 높은 산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거기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높은이란 단어도 동일한 높은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되라고 권유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주님의 별세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려고 지금 초막을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그 집은 옛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은 참으로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은 참으로 선한 말처럼 들려집니다. 이 선한 베드로의 동기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 사건에 압도되어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 신앙 고백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서게 될 때에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막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가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일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거기에서 즉 지금 이 변화사상에서 주님의 별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들으면 베드로는 여기에 장막셋을 짓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초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모시는 장소 그 이상입니다. 때때로 이 단어는 주의 장막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집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계속해서 이 단어가 주님을 장막을 짓는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을 여기에 짓겠습니다. 하나, 둘,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이며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이 사실에 대하여 당신 자신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런 말들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나라를 가져오실 때 구약의 장막이 아닐 것입니다. 소와 양의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성전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그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당신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베드로의 제안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첫째, 그의 간청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둘째, 그는 종들을 주인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놓았으므로 어리석었던 것이고 즉 엘리야와 모세를 주님과 같은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고 셋째, 그는 하나님 하늘 및 천사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영접된 사람들을 위하여 일시적인 초막을 세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의 목적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즉 베드로가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실 시간이 가까워왔고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는 정신을 잃었고 실제적으로 일시적인 그들의 출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꿈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의 표현은 죄악된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닙니다. 때때로 그 순수함이 죄악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를 때 그 순수함은 죄악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이 표현이 죄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이 본 이 순수한 영광을 용속시키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이 토론의 주제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 앞에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주님 외에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셋째, 주의 제자들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죽음을 향하여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원하여서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 굴복하신 것은 스스로 원하셨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로마의 병정들이나 어떤 유대인들은 우리의 힘으로 그를 제압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자신을 내놓지 않으면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무덤에 누우셨던 그 육체는 사망과 무덤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 현재 이 본문에서 이미 하늘 영광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증인을 데리고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증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하나님 나라 본 것을 전혀 말하지 못하도록 함구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참된 심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정말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참 치료의 강선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태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에 조사원이 제안할 때 이루어진 일을 마태는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보다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라고 말합니다. 보다 빛난 구름이 저희를 듣고 있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나는 소리가 누구인게 소리인가 라고 말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하는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구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현장에 지금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들려진 음성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지상의 사역에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서도 죄를 알지 못하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이 본문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야훼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말씀하시고 엿새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선지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지나자마자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완전히 오버랩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주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자기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얼굴이 해같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마치 그가 하나님처럼 되어졌고 아니 그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그에게 하늘의 영광을 덧입은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 자신을 향해서 초막을 짓자고 제안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사단의 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전을 그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병행대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영광으로 변형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언덕 위에 수치를 당하십니다. 산 위에서 옷이 영광스러웠지만 예루살렘은 벗겨지고 군인들에게서 제비 뽑아집니다. 산 위에서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가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두 강도와 함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는 예수님의 영광구름이 임하지만 예루살렘의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되신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강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한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참한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은 단순히 당신의 나라와 근능으로 임하는 그 장소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장시 이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가져오실 그 나라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증인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나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공의로우신 해가 떠오르는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얼굴이 해 같은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야훼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참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이런 주의 순재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십자가의 명령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외치며 성도는 이 말씀을 교회로부터 받아 믿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누려야만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고백하며 즐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받아들인 자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나라가 있고 완전히 왕권을 가진 그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지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바로 또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영원히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에 우리의 마지막 개인의 죽음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실 그때에 우리는 거기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를 두고 증언할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교제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아무도 점령할 수 없고 이 나라는 아무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세워갑시다. 그 나라에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